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새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 순종할 때 은혜가 샘물같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역사도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성경을 믿음으로 붙들고 묵묵히 담대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이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능,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이미 소유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능력을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권세를 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권세를, 그 권능을 펼쳐 보일 때입니다. 제자들은 열두 제자가 세워졌는데 지금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사역을 하러 이제 파송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로 믿음으로 그 능력을 붙들고 지금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거기는 아마 앞절에 나와 있는 야이로의 집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한대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병을 치유해 주셨죠. 또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계속 믿을 것을 요청하시고 그의 소망대로 12살 어린 딸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거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곳은 아직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를 홀연히 떠나 고향으로 가신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해 줍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나사렛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나사렛이 아니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구약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을 자란 곳은 바로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예수님이 지금 계신 가보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나사렛이라 하지 않고 고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향이라는 장소가 내포하고 있는 특별한 개념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뒤따르는 사건의 이해를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의 고향은 사회적 위치, 혈통, 친족, 권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런 사회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그가어디출신인지에따라판가름납니다그렇다면고향으로가신다는정보는단순히지리적이동에대한정보만아니라예수님의인간적인정체성과관련이있는것이죠저도고향이부산인데부산하면은뭐제가경기도에있을때그러면생선많이먹었겠네이런고정관념여러분부산이니까뭐사나이낫겠네뭐이런고정관념여러가지들이있는것처럼고향이주는의미가있다라는것입니다그러면나사렛은어떤곳인가나사렛은어떤곳인가우리가살펴볼필요가있겠죠솔직히예수님의고향이라는것말고는별로할말이없는곳입니다그곳은특별한도시가아니었던것이죠구약이나요세푸스나미시나그리고여러랍비문헌들에도전혀언급이안되는곳입니다신기하게도콘스탄틴누스의시대에 AD 323년까지는어떤교회도나사렛에세워지지않았습니다단지고고하게발굴로예수님의당시의것으로여겨지는작은동굴이발견되었습니다또한그발굴의결과로바위언덕에있는흙으로된집틀60채가발견되었을뿐입니다이처럼나사렛이라는곳은알려진것도아니었을뿐만아니라하찮은그당시의하찮은시골이었다는것이죠예수님은이곳으로가셨고제자들도그를따르고있습니다한편고향에도착한예수님께서안식일이되자늘해왔듯이회당에서즉유대인의공동체그심장부에서말씀을가르치고있습니다그가르침을들은사람들의반응이이어서2절에기록되죠이사람이어디서이런것을얻었을까이사람에게있는지혜는어떤것인가이사람이손으로일으키는기적은어떤것인가라고이렇게그들은반응을보입니다도대체예수님은어떤가르침을말씀하셨길래그들은이렇게반응을보였을까요아쉽게도마가는그것에대해서기록하지않습니다그러나다행히누가복음에는이일을좀더자세히기록하고있어서전후사정이어때였는지를왜그리고왜사람들이이런반응을보였는지짐작할수있습니다누가가전하는바에따르면예수님께서이날회당에서설교하신내용은참으로파격적이고충격적이었습니다이날예수님께서는이사야61장1절의글을인용하십니다그글이누가복음4장18절과19절에있는데요주님의성령이내게내리셨다이것은하나님께서내게기름을부으셔서가난한자에게복음을전파하게하려는것이다포로들에게자유를선포하고못보는자들에게다시볼수있음을선포하고억눌린사람들에게해방을선포하고나를보내셨다주님의은혜의해를선포하라고하셨다이렇게말씀하셨다고하면그저이사야61장1절에인용하는구나성경의약속대로예언의말씀이이렇구나하는정도로끝날것입니다그러나이렇게말씀을읽은후에자기를주목하여보는회중을향하여이렇게선포합니다이성경말씀은오늘이말씀을듣는사이에이루어졌다라고외쳤던것입니다이것은이일을이루기위해내가왔다라고선언한것과다르지않습니다바로예수님이이은혜로운약속을이루기위해오셨다는선포인것이죠이스라엘이지금까지애타게기다려왔던메시아구원의날이그은혜의시대가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도래했다는선언인만큼예수님의말씀을들은회중들은감당하기어려운충격을받았던것입니다보통의경우라면한낱평범한사람에불과한자가자기자신이메시아이고하나님의은혜의해를선포하는엄청난일을보고서이는참담하고망명된일이라는판단과함께그들은경악과분노로이어졌습니다그래서누가복음에따르면그들은예수님을벼랑끝까지끌고가서떨어뜨려서죽이려까지했습니다이처럼그들이들은선포는엄청난충격이었던것이죠만약에제가갑자기내가메시아다다시오실메시아다라고하면은여러분은어떻게하겠습니까 예, 후세대 교회 쫓겨내겠죠? 네, 아마 이 청원리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들도 그런 반응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자신들은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예수가 지금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성 모독을 하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은 마을 사람들을 사로잡을 만한 위대한 지혜이고, 그리고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은 예수를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예수님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랍비의 지도를 받으신 적도 없고, 그의 지혜는 고향에서 설명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렛 또한 그들 또한 놀랬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부정적으로 놀랐던 것이죠. 오히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분노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대로 나사렛에서부터 온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3장 21절에 말을 했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지금 본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가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늘 지켜보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이라 부르며 분노한 것이죠. 한국어로 치면 이 사람이 지금 막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이런 냉담함이 이어서 기록이 되죠. 3절에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세,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내가 어릴 적부터 다 배워왔는데 나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또 살펴볼 것은 목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보통 나무로 무엇을 만들거나 생산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때로는 전문적으로 돌로 만드는 사람, 속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나무가 희귀하고 돌이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목공뿐만 아니라 아마 속공을 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고 속공도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처럼 육체 노동에 대해 비하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목수이고 속공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좋아했죠. 또 저 뒤에 열왕기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귀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을 목수로 부르는 것은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독자들이 속한 로마나 이방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목수라 칭하는 것이 특별히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으며 예수님을 폄하하려는 말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독자가 로마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더 미심적인 것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대교는 우리와 같이 부친의 이름을 따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이 붙는 것이 보통이었고 오늘날의 성처럼 필수적이었으며 아버지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때에도 오늘날의 성씨가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요셉의 이름이 빠진 것은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체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했고,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더 마리아랑 친했으면 마리아 아들이라 불렀겠고, 맞죠? 요셉이랑 더 친했으면 요셉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마가가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비합법적인 것으로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녀를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르는 행위는 어머니와 아들 모두에 대한 폄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기록을 한 것이죠. 지금 내가 예수를 아는데 그는 결혼하기 전에 태어난 자가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동시에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표현은 예수님을 경멸하는 의도를 띠고 있다는 것을 부인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3절 뒤에 배척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과 개역개정은 단지 배척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결국 그들은 그로 인해 걸려 넘어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재짓기하다 혹은 그릇된 길로 이끈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까지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피상적인 지식과 육체적으로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경험한 놀라운 권세와 지혜는 지금까지 그들이 알아왔던 그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내력,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가는 족보의 내력을 훤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조금 더 다름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은 자기들과 함께 늘 어우러져 살아온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들이 들은 은혜로운 말씀이나 소문이 들리는 대로 그 행하신 갖가지 표적과 능력은 이런 나사렛 출신의 인물에게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건세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고향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지금 그들 앞에 드러난 예수님의 참모습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고향 사람들은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다고 3절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를 믿는 것에 실패합니다. 참 믿음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바로 문화적으로 형성된 그들의 익숙한 지식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반응을 보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4절에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면 어느 곳에서나 종력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과 거절을 겪으며 예수님은 어디서나 존경받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는 그 당시의 격언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한 모습을 두고 답답해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답답함은 5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환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 라고 개역개정은 또한 표현하고 있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소수는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와는 너무나 상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병자를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고쳐주셨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능력에 힘입어 육체적인 병마에서 풀려나고 귀신들은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왜 나사렛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기적을 맛보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6절이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에 놀라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많은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병고침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선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믿음을 강조하였고 해당장 야이로에게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믿음을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 또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손쉬운 것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값싼 기독교라고 비난을 하죠.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은 절대로 손쉬운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믿음은 바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누구나 다 낯설고 이상한 그런 일에 내 영혼과 미래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GT 수련회 가운데서도 목사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례요한도 예수님과 친척 관계이죠. 아마 어렸을 때 종종 세례요한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차이니까 같이 어울려 놀면서 이렇게 아마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례요한이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1장 33절에 고백하기로는 나도 그 당시에는 몰랐다. 나도 이전에는 몰랐다. 하지만 나를 강야로 가라고 하신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인 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신 것이죠. 믿음을 두고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지식은 오히려 믿음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차원에서보는사람들은예수님을가장정확하게그리고체험적으로겪어아는지식을가지고있었습니다그러나때가되어이스라엘앞에나타나신예수님께선성령으로충만하여가난한자에게복음을전파하시며하나님의은혜를선포하는그런모습을믿고받아들이는데에는이런지식만으로는부족한것이죠그래서우리가경험적으로믿는것은충분하지않습니다내가보면믿을게라는것또한충분하지않는것이죠환상을보고우리가항상뭐경험하고기적을경험하고믿는것은우리에게충분하지않습니다예수님의은혜가우리에게침투해야만우리는충분한믿음을가질수있게되는것이죠그래서우리가가지고있는작은지식은오히려방해가됩니다그들로걸려넘어지게만들었을뿐입니다이런예수님을믿고받아들이는데이런종류의이런차원의지식을넘어서는그무엇이반드시필요한것이죠쉽게말하면하나님께서그마음을열어깨닫게하시는성령님의역사가반드시필요한것입니다내가믿게맞는것이아니기때문인것이죠내가믿지않았지만주님의주신은혜로내가예수님을믿게되었습니다하지만예수님은우리를어떻게여겨주시느냐내가믿는것으로여겨주신다는것입니다믿음은선물이라말씀하지않습니까그선물로우리가받아서우리는믿는것뿐인데하나님은그믿음또한네가믿는것으로여겨주신다는것이죠마치죄를용서해주시는것처럼우리가용서받을짓을했습니까예수그리스도가그죄를다짊어지고가셨기때문에우리를의인이라여겨주시는것아닙니까우리는지금은죄인이지만원래는죄인이지만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이제의인으로여겨주시는것처럼내가믿는것으로여겨주신다는것입니다그리고이런은혜는처음예수님을믿기시작할때만필요한것이아닙니다이미믿는사람에게도날마다이런은혜가필요한것이죠왜냐하면믿음은처음부터완전한것이아니라자라며성숙해지는것이기때문입니다사실우리는날마다예수님을더욱깊이새롭게알아간다고할수있는데종종말씀을통하여우리에게알려지는예수님의모습은우리가지금까지알아온수준을훨씬뛰어넘는것이어서우리에게는너무나낯설고멀게만느껴질때가있습니다그때는사실믿음에대하여의문을품을수있습니다내가과연예배는드리지만진정으로믿는것인가나의믿음이과연진짜로된참믿음인가이런의문이생길때마다우리는이낯선것을극복하기위해서오랜시간을하나님앞에서번민하게되는것도사실입니다이런때는자칫이전에알던그부족하고불완전한지식이예수님을더깊게새롭게아는것에방해가될수있습니다그고정관념때문이죠내가알고있는그어떻게보면은얕은지식때문에더큰깊이있는것을받아들이지못하는것이죠저또한마찬가지입니다늘성경을읽고또한말씀을연구할때도제가잘못된해석을할수도있거든요그래서늘목사님과큐티를주고받습니다지금중국에계시지만늘큐티를주고받는데지금아브라함본문을지금매일성경으로지금나누고있는데제가잘못된해석을목사님은콕콕집어잘지적을해주는거죠그런데저는다시보면서아제가잘못됐구나내고정관념을버리고또한가르쳐주신그지식을가지고받아들일수있는것입니다이런일을당할때우리가이런범인에빠질때성도는다만하늘앞에또다시엎드려서그장벽을극복하게해주실것을소망하고참되고깊은믿음에이르게해주시기를간절히기도해야한다는것입니다이런과정을계속되풀이하면서우리는예수님을날마다더욱깊이새롭게알아갈뿐만아니라우리의믿음도성숙해지고자라가게된다라는것입니다지금이다가아닙니다지금믿고있지만우리의믿음은지금자라가고있는상태인것이죠성장통이멈춰있는것이아니라늘그믿음의성장통이우리에게있다라는것입니다이처럼믿음의성숙은하루아침에번개가번쩍이듯이완전한모습으로내게주어지는것이아닙니다믿음의성숙은 많은장벽을극복하고서점점자라며성장하는것입니다그래서바른믿음을소유하기위해서는전적인하나님의은혜가필요합니다우리스스로는그장벽을극복하지못할뿐만아니라성장할수도없기때문이죠그럼어떻게하면되는가그하나님의은혜는바로말씀으로나타나게됩니다아무근거없이은혜는오지않습니다오직말씀을통해서우리에게다가오게되는것이죠그말씀은바로말씀이육신되어오신예수그리스도와지금우리에게주어진66권의이성경입니다그래서예수님은그들의믿음이없는것을보고놀라는것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어떻게합니까그들에게믿음을심어주고성장시키기위해서다시목숨을걸고나사렛을두루다니며말씀을가르치고있다고6절 뒷말씀을이렇게증거해주는것이죠그후예수님께서마을을두루다니며가르치셨습니다라고기록을합니다지금예수님은아까제가누가복음에나타난대로지금말씀을증거하다가죽을뻔하지않았습니까그런데다시목숨을걸고그들에게믿음을심어주고믿음을성장시키기위해서가르치기위해서갔다는것입니다예수님은무엇을가르쳤을까요아까말한대로구약성경을인용하시면서그예언했던것이바로나이다내가그리스도다라고가르치면서많은마을을다니시면서사람들을가르쳤던것입니다말씀에근거한가르침이었다는것입니다그래서로마서10장17절은이렇게말을하는것이죠따라서믿음은말씀을듣는것에얻게되고말씀듣는것은그리스도의말씀을통해서얻게됩니다라고말해주는것입니다듣는것그당시듣는것은공부하는것이죠듣고우리가습득을하게될때우리에게믿음이심어질뿐만아니라우리의믿음은성장하게된다라는것입니다그래서말씀을가까이하면가까이할수록우리가믿음이성장할확률이높다는것이죠말씀에는능력이있기때문에우리가무엇을행해서믿음이성장하는것이아니라말씀에는능력이있기때문에우리가우리의믿음이성장하게된다는것이죠물론가르침은나사렛서만이아니라예수님은갈릴리지역을두루다니면서가르치셨습니다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예수님의사역을특징짓는요소가가르침이었다는사실입니다그리고가르침에는항상말씀이함께합니다말씀은예수님의인격과사역을더분명하게할뿐만아니라정확하게보여주는창을제공하는것이죠우리가비가 왔을 때차량운전하고있을때비가왔을때와이퍼를작동시키는것처럼우리가세상을살아가다보면은수많은유혹과수많은이물질이우리의눈을가리게되는것이죠그때말씀의와이퍼를작동해야되는것입니다말씀으로다시나아갈수있게끔우리의눈을다시말씀으로향할수있게끔그말씀을가까이해야한다는것이죠이로써더큰은혜와헌신이가능해지는것이죠이어서7절을보면이사역을위해서12제자를불러두사람씩보내십니다두사람씩보내는이유는그들의선포를듣게될사람들이유대인이었다는점을고려할때이해될수있습니다유대법은어떤증인이신빙성을얻으려면한사람이상의지휘자가있어야한다고가르치죠제자들의가르침은사적인것이아니라구약성경전체가말하는하나님의종말론적구원이예수님을통해시작되었다는공적증언이었습니다따라서증언의신빙성을위해서한명이아닌두명의증인은필수적이었던것이죠또한제자들을그냥보내는것이아니라건세헬라어로보면은엑소시안건세걷는같은단어거든요엑소시안건세를제자들에게주십니다그리고보면은그리고그들에게더러운귀신을쫓는건세를주셨습니다라고기록하죠그럼건세는무엇인가이것은하나님만소유할수있는능력이라볼수있습니다타락한인간에게는원래없는것입니다그래서하나님이주셔야만우리는소유할수있게되는능력을말하는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그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마가는 이 권세를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것은 정결하지 않는, 속되지 않는 불순한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접할 수 없는 즉 우상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마가가 여기에서 귀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다이모니온을 쓰지 아니하고 푸뉴마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는 보통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로 단정시키기 쉬운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령이라는 의미 외에도 귀신, 마음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푸뉴마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제자들이 제시해야 할 더러운 귀신은 단순히 하나님의 대적자로 여기는 귀신 자체만이 아니라 그러한 귀신의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영적 현상과 인간의 마음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열두 제자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역사를 이어가고 확장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혁신이 아니라 새로움이 아니라 이들에게 위임한 그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명에 대한 지시가 두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8절과 9절의 첫 번째 지시들은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떠날 때 어떤 것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것을 가질 수 없는 지시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죠. 열두 제자는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지팡이 그리고 옷 한 벌과 비포장기를 위한 신발만 허용되었고 빵이나 가방, 돈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너무했죠. 좀 가져주면 빵도 가져가고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지 지팡이, 옷 한 벌,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신발만. 그 당시 신발도 우리의 운동화는 아니겠죠. 그것만 가지고 떠나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열두 제자의 사명은 단지 태평한 무소유가 아니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위험투성입니다. 뒤에서 보면 세례요한에게 죽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사역은 이제 위험투성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사명은 예수님께 부여받은 권위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참여하는 것이죠. 이 사명에 여행 장비를 최소화로 준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임무의 목표는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가지지 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살펴볼 것은 제자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지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감당하게 하시는 여행은 일반 여행이 아니죠. 이 여행은 치밀한 지원 없이 오직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천사가 아니므로 옷과 신발, 지팡이는 또한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만 갖추는 것은 이들이 믿음을 물질과 자신의 경험에 두지 않고 자신들을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끔 하신 것이죠.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갖지 않지만 나를 믿고 나아가라. 내가 준 권세만 믿고 나아가라 라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 모든 계획을 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옷 한 벌과 칫솔 외에는 전부 남겨두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뭐 여행 갈 때 많이 들고 가면 좋지만 마치 훈련하는 것처럼 내가 한번 가보자 이런 훈련하는 것처럼 제가 목사님 뭐 시국에 갈 때 차로 태워드렸는데 목사님 짐은 진짜 요만한 캐리어에 들고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짐은. 네, 요만한 캐리어,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들고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짐이 가벼운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만큼 그 이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야 되는데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소수 작은 것만 가지고 최소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떠나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부족하고 의문이 풀리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죠. 저도 경기도에서 시골로 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서 내가 아무 기반도 잡을 모르는 곳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곳이어가지고,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가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냥 가라는 믿음을 주셨죠. 제가 신학을 할 때에도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참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도저히 이해를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나를 믿고 그냥 가라 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뭐 물질을 채워주신 건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께서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어렵더라도 이것 또한 나에 대한 훈련이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지시사항은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와 관계입니다. 열두 제자는 자기들을 받아들이는 곳에 그대로 머뭄으로써 고마워하는 손님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들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지정하신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도 포함한 것이죠. 그 당시 문화로 집에서 집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집주인들의 체면을 떨어뜨리며 이들 간의 불쾌함을 또한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러도 한 곳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쫓겨난다면, 이들이 쫓겨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그들 반겨주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집 앞에서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예수님은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혹독한 처신입니다. 팔레스타인 밖을 여행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자신들에게 먼지를 털어낸 것을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시는 유대 마을을 이교도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매우 엄청난 선언인 동시에 약속의 땅에서조차 약속된 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이지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그의 옷을 터는 행위를 펼쳐 보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조적으로 착취하는 간행을 개혁하려는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같이 옷을 터는 것처럼 털어버릴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선언을 했죠. 현명락에서 예수님의 이 같은 지시는 제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이방인의 운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전파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받아들이는 자는 참 이스라엘이고 거부하는 자는 이방인의 운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나타나듯이 경고의 목적은 저주가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라라고 전파합니다. 회개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 선포의 핵심 내용이죠. 이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임무 수행에 대한 목록은 전파, 귀신 쫓기, 치유입니다. 전파와 회개는 사도의 임무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언행의 임무인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입술로 그들은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나타나는 기름을 바르는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과 야고보서 5장 14절에만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감람류, 올리브 오일은 생활 필수품으로 음식과 제사, 등류로 사용되었고 또한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그 당시 문헌이 이 감람류가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귀신을 쫓는 데도 사용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유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좋은 소식이 침통하는 것, 즉, 기쁨의 기름을 붓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은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기름을 바르는 것은 병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직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을 막중한 임무로 보내는 것은 겉보기에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실수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해냅니다. 13절에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갔기 때문에 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다시 제자들이 또 사역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책망하느냐? 너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먼저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얼마 전 요한복음 영혜샤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럴 때 종이 행했기 때문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종들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당신이 뭔데 내게 명령을 하느냐라고 했다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항아리에 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은 그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종들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알더라.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는 그 종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해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순종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왜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면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 다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의 중심,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때론 고난이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저버릴 것인가? 내가 지금 힘들다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배에 빠지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듦에 있어도 시편 23편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은 더러운 영이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 외에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명령어, 가장 많은 명령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아무 근거 없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담대함을 가지고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에 있지만 힘듦에 있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이 증거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옹무하면은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비해 두신 기쁨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참아내셨던 것이죠.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예비해 두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나에게 기쁨의 그 소망을 붙들고 그 기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지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순종하는일만남았습니다이제우리에게도권세가주어져있습니다권능이우리에게있습니다그것을품고만있지마시고이제믿음으로나타내보일때인것이죠이순종또한주님의은혜로만가능하기에우리의믿음없음을또한회개하며동시에믿음으로행할수있는은혜를구하는기도를하시고늘하나님의말씀을약속의말씀을붙들고소망을품고나아가는우리성도님들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